남에서 북으로 하늘에서 땅으로 생명을 전합니다.
사랑과 믿음으로 세우는 생명의 강.
교회 공동체의 미래를 책임질
새 세대를 세웁니다.
신앙 앞에 진실하고
세상 앞에 담대할 믿음의 세대,
신앙의 전수가 필요한
모든 이들 위해 문을 엽니다.
새 세대 세움학교. 샬롬, 안녕하세요. 북조선 신자 여러분, 새세대 세움학교 에스라 목사입니다. 오늘도 함께 말씀을 공부하고 배우는 시간 가운데 하나님의 은혜가 가득하기를 소망합니다. 새세대 세움학교는 새세대에게 성경을 가르치는 성경교사들을 양성하는 성경학교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이 방송을 듣는 모든 분들이 성경교사가 되어서 하나님의 말씀을 어떻게 가르치고 무엇을 가르칠지 함께 알아가면 좋겠습니다. 오늘 이 시간에 성경교사로 함께할 두 분이 자리하고 있습니다. 함께 인사할까요?
안녕하세요. 김하나입니다.
안녕하세요. 유한입니다.
네, 쌤들 한 주 동안 하나님 안에서 평안하셨지요? 지난 한 주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제정하신 남녀관계와 성에 대한 바른 지식을 갖고 실천하며 하나님께 속하는 삶을 사셨나요?
네. 지난 몇 주간 이 하나님이 창조하시고 또 제정하신 남녀 관계, 성에 대해서 계속 이 아가서를 통해서 우리가 배우고 있고 그러고 있는데, 그래서 다시 한번 저도 여태까지 배웠던 아가서를 다시 한번 읽어보면서 다시 한번 이 말씀에 대해서 생각하고 다시 한번 이렇게 제 안에 정립하는 그런 한 주를 보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하나쌤은 어떻게 지내셨나요?
네, 저도 하나님의 그 세상에 속하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노력하였던 한 주였던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우리 함께 지난주 외운 말씀을 암송해 볼까요? 시작!
나는 나의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였구나. 그가 나를 사모하는구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우리가 함께 들러가서 동네에서 유숙하자. 아가 7장 10절과 11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은 아가 8장 말씀을 중심으로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사랑을 붙잡고 기다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배우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른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 8장 6절과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외울 말씀을 기억함으로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불같이 뜨거운 하나님의 사랑을 가슴에 품고 예수님을 다시 만날 날을 기대하며 기쁨과 떨리는 마음으로 살아가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혹시 쌤들은 세상에서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그럼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을 지키기 위해 순교한 믿음의 선배들이 있잖아요. 지금도 북조선에는 목숨을 걸고 예수님을 믿고 따르려는 신자들이 또 있고요. 그래서 저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이 죽음보다 더 강하다고 생각해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죽음보다 강할 수 있습니다. 자, 하나쌤이 에스더 4장 16절을, 요한쌤이 다니엘 3장 17절과 18절을 읽어주세요.
당신은 가서 수산에 있는 유다인을 다 모으고 나를 위하여 금식하되 밤낮 3일을 먹지도 말고 마시지도 마소서. 나도 나의 시녀로 더불어 이렇게 금식한 후에 규례를 어기고 왕에게 나아가리니 죽으면 죽으리이다.
만일 그럴 것이면 왕이 우리가 섬기는 우리 하나님이 우리를 극렬히 타는 풀목 가운데서 능히 건져내시겠고 왕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왕이여 우리가 왕의 신들을 섬기지도 아니하고 왕의 세우신 금신상에게 절하지도 아니할 줄을 아옵소서.
네, 읽은 말씀들과 같이 교회의 역사 속에서는 죽음이 이기지 못한 하나님을 향한 사랑과 믿음이 존재함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럼 요한쌤은 어떻게 생각하시나요? 죽음보다 강한 것이 있다고 생각하시나요?
네. 죽음조차 이기지 못한 건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사랑하는 자녀를 위해 목숨을 포기하는 부모의 사랑도 있고요. 또 자기 신념을 위해서 목숨을 포기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요한쌤이 말씀한 것처럼 세상에는 하나님을 믿는 신앙뿐만 아니라 사람들 사이에서의 사랑이나 사람이 고귀하다고 믿는 신념과 가치도 죽음보다 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잘 생각해 보면 결국 그 모든 것의 밑바탕에는 사랑이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하나님을 사랑하거나 또 사람이나 어떤 신념이나 가치를 사랑한다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결국에 죽음을 이기고 세상을 지탱하는 것은 사랑이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자, 요한쌤이 고린도전서 13장 1절과 2절을 하나쌤이 고린도전서 13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사람의 방언과 천사의 말을 할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소리나는 구리와 울리는 꽹과리가 되고 내가 예언하는 능이 있어 모든 비밀과 모든 지식을 알고 또 산을 옮길 만한 모든 믿음이 있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가 아무것도 아니요.
내가 내게 있는 모든 것으로 구제하고 또 내 몸을 불사르게 내어줄지라도 사랑이 없으면 내게 아무 유익이 없느니라.
성경은 사랑이 없으면 우리 삶의 모든 것이 무의미하다고 말씀합니다. 특히 이웃을 위해 우리 몸을 내어줄지라도 사랑, 곧 그 안에 하나님 사랑이 없다면 목숨을 내어준 자에게는 아무 유익이 없다고 말씀합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온전한 사랑은 동전의 양면과 같이 항상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함께합니다. 계속해서 아가서 말씀을 통해 이것을 더 알아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요한쌤이 아가 8장 5절 상반절을 읽어주세요.
그 사랑하는 자를 의지하고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여자가 누구인고?
이 말씀은 사랑하는 자에게 몸을 기댄 채 거친 들에서 올라오는 술람미 여인의 모습을 본 친구들이 노래하는 내용인데요. 이와 비슷하게 술람미 여인이 예루살렘 왕을 의지하여 사람들 앞에 나아가는 일이 있었는데 혹시 기억하시나요?
네, 아가서 2장 4절에서 그가 나를 인도하여 잔치집에 들어갔으니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구나 라고 말했던 술람미 여인의 고백이 생각나네요.
네, 맞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지금까지 사랑하는 자의 자를 의지하여 때론 힘겹고 어려운 사랑의 길을 걸어왔습니다. 사랑의 힘으로 주위 사람들의 곱지 않은 시선을 이겨냈고 자신의 출신 성분과 외모 등에서 느끼는 열등감을 극복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모습이 우리 신앙의 여정과 비슷하다고 느껴지지 않습니까?
맞습니다. 하나님을 믿고 사랑하는 것은 기쁜 일이긴 하지만 때로는 악한 영들의 공격과 주변 사람들의 부정적인 시선과 핍박 때문에 힘들고 지칠 때도 있어서 비슷하게 느껴지는 것 같습니다.
네, 때때로 내 안에 있는 죄책감이나 또 부족하고 연약한 모습이 신앙생활을 하는 데 있어서 올무가 되어 발목을 잡을 때도 많은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자, 요한쌤이 로마서 8장 38절을 하나쌤이 로마서 8장 39절을 읽어주실까요?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아무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네, 바라기는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하나님의 사랑 안에서 참된 안식과 기쁨을 누릴 뿐만 아니라 힘들고 어려운 신앙의 여정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지함으로 끝까지 승리할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한쌤이 아가 8장 5절 후반절을 읽어주세요.
너를 인하여 내 어미가 신고한 너를 낳은 자가 애쓴 그곳 사과나무 아래서 내가 너를 깨웠노라.
술람이 여인은 사랑하는 임을 어디에서 깨웠다고 노래할까요?
예루살렘 왕을 낳은 자가 애쓴 사과나무 아래서 그를 깨웠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런데 목사님,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그건 술람이 여인이 사랑하는 임이 태어난 자리와 임의 어머니가 겪은 산고에 대해 알 정도로 예루살렘 왕에 대해 누구보다 잘 알고 있음을 자랑하는 것입니다.
아, 그러니까 자기와 예루살렘 왕은 서로 비밀을 모두 알고 있을 만큼 깊고 친밀한 관계라는 것을 자랑하고 있는 것이군요.
네, 그렇습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일서 4장 7절을, 요한쌤이 요한일서 4장 8절을 읽어주실까요?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서로 사랑하자. 사랑은 하나님께 속한 것이니 사랑하는 자마다 하나님께로 나서 하나님을 알고.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하나님을 알지 못하나니 이는 하나님은 사랑이심이라.
요한일서에서도 아가서와 같이 사랑이라는 단어가 참 많이 나옵니다. 그런데 요한일서에서 사랑이라는 단어와 함께 연결지어 많이 나오는 것이 있는데요. 그것은 알다라는 용어입니다. 왜 사랑과 알다라는 단어가 연결지어 많이 나올까요?
누군가를 사랑하기 위해서는 서로에 대해서 잘 알아야 하기 때문 아닐까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얼굴을 알지 못하고 만나본 적이 없고 알지 못하는 사람을 사랑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복음 17장 3절을 읽어주실까요?
영생은 곧 유일하신 참 하나님과 그의 보내신 자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이니다.
네, 저와 샘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은 아가서와 요한일서의 말씀과 같이 하나님을 더 사랑하기 위해 하나님을 더 알아가기를 갈망하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예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영생을 누릴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자, 요한쌤이 아가 8장 6절을, 하나쌤이 아가 8장 7절을 읽어주세요.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들어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이 사랑은 많은 물이 꺼치지 못하겠고 홍수라도 옴몰하지 못하나니 사람이 그 온 가산을 다 주고 사랑과 바꾸려 할지라도 오히려 멸시를 받으리라.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자에게 속하고 싶다는 것을 어떻게 표현하고 있을까요?
자기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두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인과 도장을 새기듯 자기를 사랑하는 임의 마음과 팔에 새겨달라고 부탁합니다. 그러면서 사랑에 대해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여호와의 불과 같아서 한번 일어나면 홍수라도 끄지 못한다고 고백하고 있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술람미 여인은 자기와 솔로몬 왕의 사랑은 세상의 그 어떤 것으로도 끊을 수 없을 정도로 강렬하다고 노래합니다. 심지어 그 사랑의 힘은 죽음, 음부의 잔혹함, 여호와의 불처럼 강렬하여 어떤 세력도 사랑의 힘을 꺾을 수 없다고 말씀합니다. 그러면서 그 사랑의 가치에 대해서는 뭐라고 고백할까요?
사람이 가진 재산을 모두 다 주면서 사랑과 바꾸려 해도 오히려 멸시를 받을 정도로 값을 매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마태복음 13장 44절을 읽어주실까요?
천국은 마치 밭에 감추인 보화와 같으니 사람이 이를 발견한 후 숨겨두고 기뻐하여 돌아가서 자기의 소유를 다 팔아 그 밭을 샀느니라.
연인 사이의 사랑, 부모와 자녀 사이의 사랑, 친구들 사이의 사랑, 이 모든 것은 돈으로 살 수 없는 참으로 값진 것입니다. 그러나 신자들에게 그 무엇보다 값진 것은 바로 하나님의 사랑이며 하나님과의 사랑의 관계 속에서 주어지는 천국입니다.
아멘.
자, 요한쌤이 아가 8장 8절을, 하나쌤이 아가 8장 9절을 읽어주세요.
우리에게 있는 작은 누이는 아직도 유방이 없구나. 그가 청혼함을 받는 날에는 우리가 그를 위하여 무엇을 할꼬?
그가 성벽일진대 우리는 은망대를 그 위에 세울 것이요. 그가 문일진대 우리는 백항목 판자로 두르리라.
지금 읽은 말씀은 술람이 여인의 친구들 혹은 여인의 주변 사람들이 부른 노래입니다. 그들은 술람이 여인의 행복한 결혼을 위해 무엇을 해주겠다고 노래하나요?
그녀가 성벽이라면 은망대를 세워주고 그녀가 문이라면 백향목 판자로 그 문을 둘러주겠다라고 노래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말씀이 무슨 뜻인가요?
네, 이는 여동생을 둔 여느 오빠들처럼 누이의 순결을 지켜주고 결혼을 잘 준비해서 시집을 보내주고 싶다는 표현입니다.
술람미 여인이 결혼을 잘 준비할 수 있도록 도와주려는 마음이 담긴 내용이네요.
네, 그렇습니다. 우리 신자들은 결혼하기 전까지 할 수 있는 대로 자신의 순결을 지키도록 노력해야 합니다. 또한 우리가 소중한 만큼 다른 사람들도 하나님과 사람들 앞에 소중하다는 것을 잊지 말고 사랑하는 사람뿐만 아니라 주변 사람들이 순결을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자, 한 가지 더 있는데 신자들은 예수님이 다시 오시기 전까지 세상의 유혹과 핍박이 있더라도 서로가 신앙의 순결함을 지킬 수 있도록 돕고 섬겨야 합니다.
아멘.
자, 하나쌤이 아가 8장 10절을 읽어주세요.
나는 성벽이요 나의 유방은 망대 같으니 그러므로 나는 그의 보기에 화평을 얻은 자 같구나.
술람미 여인은 성벽과 망대를 지킨 같이 자기의 육체적인 순결함을 지킴으로 사랑하는 예루살렘 왕이 보기에 어떤 자와 같다고 노래하나요?
화평을 얻은 자와 같다고 말씀을 하고 있네요.
네, 여기서 화평을 얻은 자는 완전한 여자라는 뜻과 함께 군사적으로 완벽한 방어태세를 갖춘 성벽과 망대와 같다는 뜻이 있습니다. 자, 요한쌤이 아가 8장 11절을, 하나쌤이 아가 8장 12절을 읽어주세요.
솔로몬이 바알 하몬에 포도원이 있어 지키는 자들에게 맡겨두고 그들로 각기 그 실과를 인하여서 은 1천을 바치게 하였구나.
솔로몬 너는 1천을 얻겠고 실과 지키는 자도 200을 얻으려니와 내게 속한 내 포도원은 내 앞에 있구나.
솔로몬 왕은 바알 하몬의 포도원을 지키는 자들과 술람미 여인에게 맡깁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될까요?
솔로몬 왕은 은 1천을 얻게 되고 지키는 자들도 각각 은 200씩 얻게 돼요. 그런데요 목사님, 바알 하몬은 어디인가요?
네, 바알 하몬이 어디인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정황상 바알 하몬은 값이 아주 비싸고 좋은 땅인 것으로 여겨집니다. 술람미 여인의 사랑하는 자는 너무 사랑스럽고 자랑스럽게도 자기가 사랑하는 여인뿐만 아니라 주위 사람들에게도 많은 은총과 사랑을 나누는 아주 성숙한 모습을 보입니다.
주변 사람들에게까지 유익을 끼치는 이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이 참 아름답고 보기가 좋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의 교제도 술람미 여인과 솔로몬 왕의 사랑의 교제처럼 우리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을 많이 이롭게 하는 사랑의 관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술람미 여인은 자기에게 속한 포도원을 솔로몬 왕 앞에 다 내어놓습니다. 아가 7장에서도 비슷한 내용이 있었는데 이것은 무엇을 은유적으로 말하는 것일까요?
포도원을 다 내놓은 것을 통해서 자기 자신과 또 자기에게 속한 모든 것을 사랑하는 자에게 모두 주고 싶다라는 뜻 아닐까요?
네, 맞습니다. 술라미 여인은 다른 모든 남자들에게는 견고한 성벽과 망대와 같이 도도했습니다. 하지만 사랑하는 솔로몬 왕에게는 백기를 들고 항복하는 군인처럼 모든 것을 내어놓으며 자기의 몸과 마음을 아낌없이 줍니다. 저와 쌤들 그리고 북전선의 모든 신자들도 우리를 유혹하는 세상의 모든 우상들, 곧 돈이나 권력이나 명예나 여러 만족 앞에서는 흔들림 없이 도도하지만 우리를 사랑하시는 하나님 앞에서는 우리의 모든 것을 아낌없이 내어드릴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자, 요한쌤이 아가 8장 13절을, 하나쌤이 아가 8장 14절을 읽어주세요.
너 동산에 거한 자야, 동무들이 내 소리에 귀를 기울이니 나로 듣게 하려무나.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여라.
노래 중에 노래인 아가는 어떻게 마무리되나요?
예루살렘 왕은 사랑하는 여인의 목소리를 듣고 싶다고 말하고 있어요. 술람미 여인은 사랑하는 이미 노루와 사슴같이 빨리 달려서 자신에게 속히 돌아오면 좋겠다라고 말하면서 마무리를 하고 있고요.
네, 맞습니다. 자, 하나쌤이 요한계시록 22장 20절을 읽어주실까요?
이것들을 증거하신 이가 가라사대 내가 진실로 속히 오리라 하시거늘 아멘 주요 예수여 오시옵소서.
사랑하는 님의 목소리를 듣고 싶고 얼굴을 보고 싶다고 고백하며 사랑하는 자에게 빨리 와달라고 재촉하는 모습은 예수님의 재림을 기대하고 기다리는 신자들의 모습과 비슷합니다. 저와 샌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도 술라미 여인처럼 사랑하는 예수님을 만날 그날까지 신앙의 순결함과 온전함을 지키며 살아가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온전할 수는 없겠지만 아가서 속 남녀의 사랑을 통해 하나님과 신자들의 사랑 이야기와 사랑의 관계를 조금이나마 깨닫고 느끼는 시간이 되었기를 소망합니다. 제가 아가 2장 5절을 읽겠습니다. 요한쌤이 시편 84편 2절을, 하나쌤이 시편 84편 10절을 읽어주실까요? 너희는 건포도로 내 힘을 돕고 사과로 나를 시원케 하라. 내가 사랑함으로 병이 낫음이니라.
내 영혼이 여호와의 공정을 사모하여 쇠약함이여 내 마음과 육체가 생존하시는 하나님께 부르짖나이다.
주의 궁정에서 한 날이 다른 곳에서 첫날보다 나은 즉 악인의 장막의 거함보다 내가 하나님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저와 쌤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시편과 아가의 말씀과 같이 몸과 마음이 쇠약해지고 병이 날 정도로 하나님을 사랑하기를 바랍니다. 세상의 그 어떤 부귀영화를 누리는 것보다 하나님의 문지기로 지내는 것이 더 행복할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 오늘 외울 말씀을 다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는 나를 인같이 마음에 품고 도장같이 팔에 돌아 사랑은 죽음같이 강하고 투기는 음부같이 잔혹하며 불같이 일어나니 그 기세가 여호와의 불과 같으니라. 나의 사랑하는 자야 너는 빨리 달리라. 향기로운 산들에서 노루와도 같고 어린 사슴과도 같아라. 아가 8장 6절과 14절 말씀.
네,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배우며 느낀 점이 있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네, 저는 오늘 말씀을 통해서 사랑과 알다라는 단어가 항상 연결되어 있다라고 했는데 이 단어를 보면서 하나님께서 우리를 아시니까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그리고 또 우리는 하나님의 존재를 아니까 하나님을 또 사랑하게 돼 있고. 근데 지금 현재 남조선과 북조선 상황을 보면은 실제로 남조선에서는 북조선의 성도들에 대해서 잘 알지 못하기 때문에 사랑이 또 부족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네, 나눠주셔서 감사합니다. 네, 요한쌤은 어떠신가요?
네, 오늘 그 솔로몬 이스라엘의 왕이나 술람미 여인이 서로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듯이 또 아까 우리 하나쌤이 말씀하셨던 것처럼 남조선과 북조선이 서로 사랑하는 우리 한민족을 서로 기다리는 그런 마음으로 통일을 또 하나님께서 하나가 되게 하시는 그날을 우리가 함께 소망하며 기다리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고 더 나아가 이렇게 사랑하는 자를 기다리듯 다시 오실 우리 주님을 우리가 함께 기다리는 우리들이 되었으면 좋겠다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내용 중에 가장 핵심은 죽음조차 이기지 못하는 하나님의 사랑의 의미를 깨달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하나님을 만날 그날을 소망하며 하나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성경 교사로 부르심을 받은 우리 북조선 신자 여러분, 디모데후서 4장 2절은 너는 말씀을 전파하라. 때를 얻든지 못 얻든지 항상 힘쓰라. 범사에 오래 참음과 가르침으로 경책하며 경계하며 권하라고 말씀합니다. 그러나 북조선 상황에서는 함부로 복음을 전수하고 가르칠 수 없을 것입니다. 너무 조급해하지 마시고 우리가 선을 행하되 낙심하지 말지니 피곤하지 아니하면 때가 이르매 거두리라는 갈라디아서 6장 9절의 말씀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모든 견고한 진을 무너뜨리는 하나님의 능력인 십자가의 도를 따라 묵묵히 걸으며 하나님이 주시는 기회가 생길 때 새 세대에게 이 복음의 말씀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아멘.
한 주 동안 오늘 배운 하나님의 말씀이 여러분의 발에 등이요 빛이 되기를 기도합니다. 하나님 안에서 건강하시고 행복하시기를 소망합니다. 그리고 북조선의 모든 신자들이 남녀의 사랑을 통해 조금이나마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느끼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을 만날 재림의 그날을 소망하며 사랑의 힘으로 삶의 고난과 어려움을 이겨낼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샬롬. 샬롬.
때로는 우리 앞에 큰 어려움이 있습니다.
거품과 한숨으로 눈을 뜨는 아침마다
삶의 소망이 끊어진 것 같은 절망의 시간마다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어두운 순간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리 아니하실지라도
믿음으로 감사를 고백합니다. 범사에 감사. 북조선 신자 여러분, 한 주간 평안하셨습니까? 김아론 목사입니다. 오늘 이 시간에는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서 말씀을 함께 나누고자 합니다. 오늘 이 시간이 북조선 신자 여러분 신앙에 도움이 되길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도 두 분이 함께하고 있습니다. 인사 나눌까요?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박유리입니다.
안녕하십니까. 강사무엘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자, 그럼 오늘 함께 나눌 말씀을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볼 말씀은 이사야 42장 3절, 1절의 말씀입니다.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아니하고 진리로 공의를 베풀 것이며. 아멘.
두 분은 하나님께서 인간을 창조하시고 처음으로 하신 말씀이 무엇인지 아시나요?
네, 보기에 심히 좋았더라였습니다.
그냥 좋다라고 말씀하신 것도 아니고 심히 좋다라고 말씀하셨습니다.
맞습니다. 보기에 심히 좋았다라는 이 말씀은 생각해보면 생각해볼수록 하나님께서 우리 인간을 얼마나 사랑하시는지, 얼마나 존귀하게 여기시는지를 알 수 있게 해줍니다. 왜냐하면 이 말씀을 하셨을 때는 지음받은 인간이 아무것도 행한 게 없는 그런 상태였기 때문입니다. 그저 창조주이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세상 가운데 존재한 것이 전부였던 것입니다. 그런데도 하나님께서는 인간의 존재함만을 보시고 심히 좋다고 말씀하신 겁니다.
그러면 그 말씀은 우리 인간이 이 세상에 있다는 것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리고 행복을 드리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거네요?
네, 맞습니다. 나라는 존재가 지금 이때에 이곳에 있다는 것과 태어나서 지금까지 살아왔다는 것, 이것만으로도 하나님께는 큰 기쁨이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붙잡을 수 있어야 할 것입니다.
목사님의 말씀을 듣고 보니 우리의 존재 자체가 하나님께 그런 기쁨을 드릴 수 있다는 것이 놀랍기도 하고 어떻게 그럴 수 있지? 하는 질문이 생기기도 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시는 것이 혹시 우리가 하나님의 형상을 따라 지음받았기 때문일까요?
네, 맞습니다. 우리 존재의 속성에 하나님의 성품이 있고 하나님의 능력이 있고 하나님의 지혜가 담겨져 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보며 행복해하시고 기뻐하시는 것입니다. 우리가 무언가를 행해서가 아니라 뭔가 잘해서가 아니라 우리의 존재 자체가 존귀하기 때문인 것입니다.
아, 그래서 성경을 통해 하나님 앞에 우리가 너무나 귀하고 복된 존재라고 여러 가지 말씀으로 가르침을 주시는 거군요. 저는 신명기 33장에 나타난 이스라엘아 너희는 행복한 자로다 라고 말씀하신 것이 생각납니다. 우리가 존재하는 것만으로도 충분히 행복할 수 있는 사람이라는 것을 알려주는 거니까요.
맞는 말씀이네요. 저는 스바냐 3장 말씀이 생각났어요. 내가 너로 인하여 기쁨을 이기지 못한다 라고 하시는데요. 이 말씀은 우리의 존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기쁨을 이기지 못할 정도로 특별하다는 걸 알려주고 있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특별한 존재인지는 우리를 구원하시려고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시고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을 보면 확실히 알 수 있게 됩니다. 그렇게 우리는 내가 이 세상에 존재하며 살고 있다는 것, 그 하나만으로 하나님께 기쁨을 드릴 수 있는 특별한 존재이고 복된 삶을 살 수 있는 존귀한 존재라는 것에 대해서 분명한 믿음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나에 대한 자기 인식을 내가 무엇을 할 수 있다거나 어떤 쓸모가 있다는 효용성의 근거를 두고 자기 자신을 규정하고 인식할 것이 아니라 나의 존재 자체를 사랑하는 하나님께 근거를 두고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것에 대한 믿음을 지녀야 한다라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는 특별한 존재라는 믿음을 갖는 것이 신앙생활에서 중요하게 여겨야 하는 부분이겠네요. 그런 의미로 봤을 때 오늘 읽은 성경의 말씀에서도 우리의 존재 자체가 얼마나 귀하고 복된 자인지를 알려주는 것 같습니다.
네, 저도 그렇게 생각합니다. 오늘 읽은 말씀을 보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필요에 따라서나 쓸모에 따라서 사랑하시는 게 아니잖아요. 그저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는 걸 이 말씀 한 구절을 통해서 알려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말씀에 나타난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은 쓸모없음의 대표성을 띠고 있는 존재입니다. 어느 누가 봐도, 심지어 자기 스스로조차도 나는 아무 쓸모없구나 라고 여길 만한 존재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이런 쓸모없는 존재를 향해서 하나님께서는 필요 없고 쓸데없다며 버리거나 배척하지 않으시고 끝까지 상한 갈대와 꺼져가는 등불 편에 서서 위해 주시겠다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네, 예수님께서도 마태복음 12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잖아요. 상한 갈대를 꺾지 아니하며 꺼져가는 심지를 끄지 아니하기를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리니.
아멘. 이 말씀은 어디에도 쓸모없는 자들을 끝까지 사랑하시는데 버리지 않고 지켜주시는 것을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하시겠다고 약속한 말씀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우리에게 계속해서 힘을 주시고 능력을 부어주셔서 결국에는 존재에 합당한 승리를 주시겠다는 말씀인 것이고요.
네, 그렇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어떠한 것인지를 알게 해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즉 예수님께서도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의 능력에 있고 없음에 따른 것이 아니고 우리의 필요에 따른 것이도 아닌 우리 존재 자체를 사랑하신다라는 것을 분명하게 알려주신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이기에 능력이 없어도 우리를 사랑하시는 것이고 우리 스스로가 나는 쓸데없다라고 여겨도 하나님께서는 사랑을 멈추시지 않으신다는 거네요?
그렇습니다. 그래서 로마서 5장 8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심으로 하나님께서 우리에 대한 자기의 사랑을 확증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의 사랑은 우리가 죄인이 되었을 때부터 시작됐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하나님을 대적하고 하나님에게 아무런 필요가 없을 때부터 오히려 하나님에게 해악된 일을 하고 있을 그때부터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작정하셨던 겁니다. 필요의 유무에 따른 사랑이 아닌 우리 존재 그 자체를 사랑하시는 분, 그분이 바로 우리가 아버지라고 부르는 하나님입니다. 이러한 존재적인 사랑을 받고 있는 우리는 두 가지의 생각을 지녀야 합니다.
목사님, 우리가 존재 자체로 사랑받고 있을 때 가져야 할 두 가지 생각이 무엇일까요?
네, 하나는 이런 놀라운 사랑을 받고 있음을 굳건히 믿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다른 하나는 이런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의 이웃들에게 나타내야 한다라는 겁니다.
아, 그렇군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받고 있다는 것을 확신하는 것이 정말 중요하겠네요. 왜냐하면 사랑에 대한 확신이 있어야만 우리의 믿음이 바로 설 수 있잖아요. 믿음이 바로 서야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도 있고요.
그렇습니다. 예수님께서도 사역을 시작하시기 전에 앞서서 제일 먼저 하신 일이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점검하신 것이었습니다. 사역을 시작하시기에 앞서 예수님께서는 세례요한에게 세례를 받으셨습니다. 이때 하늘에서 이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요 기뻐하는 자라라는 소리가 있었습니다.
말씀을 보니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아주 선명하게 확인을 받은 것이군요. 예수님께서도 이런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지셨기 때문에 험한 십자가의 길을 잘 감당하실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런 걸 보면 내가 하나님의 사랑을 얼만큼 경험했고 어떻게 느꼈는지에 따라서 내가 느끼는 행복함의 정도가 다를 것 같습니다. 하나님을 위해 일하게 되는 사역의 태도도 결정되고요.
그쵸. 하나님께 받은 사랑을 크게 느낀 사람은 자기 인생의 많은 것들을 혹은 전부를 다 드리면서도 기쁨으로 살아가게 될 것 같아요. 반대로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지 못한 사람은 자기의 생각한 경계선 안에서 신앙생활을 하게 되면서 그다지 큰 기쁨을 누리지 못하면서 살아갈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사도 바울의 삶을 한번 생각해 보겠습니다. 바울은 일반적으로 보면 참 고단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남들은 평생 한 번도 겪지 않을 법한 39대의 태형을 5번이나 당한 겁니다.
태형이라면 매를 맞는 것이지요. 매를 40번 맞으면 죽을 수도 있기 때문에 한 번 때릴 때 39번 때리는 것이고요.
맞습니다. 그런 태형을 5번이나 당한 겁니다. 그리고 여러 가지 위협에 시달리다가 결국에는 사형에 처해져서 삶을 마감했습니다. 제3자의 눈으로 보면 참 힘들고 고단한 인생을 산 것이 분명한 겁니다. 그런데 이런 바울에게 당신의 인생이 힘들고 고통스러웠느냐 이렇게 묻는다면 바울은 그렇지 않고 오히려 나의 인생은 기쁨으로 가득 찼다라고 대답할 것이 분명합니다.
객관적으로 생각해봐도 고통스러운 인생이었을 것 같은데 바울은 오히려 기쁨이 가득 찬 인생이었다고 대답할 것 같다니 참 그걸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네, 실제로 바울이 인생의 말년에 쓴 빌립보서에 보면 자신에게 기쁨이 가득하다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또한 당시에 부와 명예와 권력을 갖춘 헤롯 왕 앞에서도 왕인 당신도 나처럼 되기 원한다라고 말을 했었습니다. 즉 바울은 사람들 앞에서, 하나님 앞에서 후회 없이 행복한 삶을 살았던 것입니다. 바울이 이런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었던 이유는 그만큼 예수님을 사랑했기 때문이었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을 그만큼 받았기 때문입니다. 예수님을 너무 사랑하고 예수님의 사랑을 받으니까 그 힘든 모든 일들이 기쁨으로 여겨질 수 있었던 겁니다.
저도 사도 바울처럼 이 땅에서 마지막 시간이 되었을 때 행복한 삶이었다고 고백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러려면 제일 먼저 하나님이 나를 사랑한다는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하겠네요.
네,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신다는 확신으로 인해 신앙의 기쁨을 누릴 수 있다니 우리나 모두가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에 대한 확신을 가져야겠네요.
아멘, 맞습니다. 환경을 바라보며 상황의 변화에 따라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것이 아니라 내 주변이 어떠하든지, 내 처지가 어떠하든지 언제나 변함없이 하나님은 나를 사랑하신다라고 하는 이 믿음에 대해서 분명한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요, 목사님. 제 주변에는 오래도록 변하지 않는 어려운 환경 때문에 하나님을 향해 실망하고 그 사랑을 믿지 못하는 친구가 있는데요. 아무리 기도해도 어려운 상황이 변하지 않는다면서 하나님이 나를 정말 사랑하시는 게 맞는 걸까? 라고 묻더라고요. 이럴 땐 어떻게 대답해주면 좋을까요?
네, 충분히 그렇게 하나님에 대해 의심하고 서운한 마음이 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상황이 안 좋고 자신의 삶이 비참하게 느껴지더라도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여전히 사랑하십니다. 이것을 믿을 수 있어야 합니다. 에스겔 16장 6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다시 이르기를 너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
아, 그런 말씀도 하셨군요. 피투성이라도 살아있으라는 말씀이 무척 강렬하게 다가옵니다.
여기서 피투성이는 태어난 지 얼마 안 된 어린 아기입니다. 어린 아기가 피투성이가 될 정도의 상황과 환경이면 누가 봐도 절망스러운 상황이고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만한 상황이다라고 말할 수 있을 겁니다. 그런데 그런 상황이다라고 하더라도 하나님께서는 살으라고, 버텨내라고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말씀을 들으니까 아무리 비참하고 힘들고 더럽고 원통해도 일단 살아남으라는 거군요. 왜냐하면 결국에는 하나님께서 그 상황을 역전시킬 테니까요. 하나님께서 심판하여 이길 때까지 힘을 주실 테니까 눈에 보이는 암담한 상황에 마음을 빼앗기지 말라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현실이 괴롭다고 마음을 빼앗겨서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지 말고 고통스러워도 인내하라는 것이네요. 그러면 하나님께서 반드시 승리하게 하실 테니까요.
네, 맞습니다. 내 현실이 암담하고 힘들 때 하나님에 대한 사랑마저 흔들리고 의심된다면 그것의 결과는 절망밖에는 없을 것입니다. 그래서 이럴 때일수록 하나님이 나를 사랑하시니 나를 이대로 내버려 두지 않을 거라는 사랑에 근거한 믿음을 보일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어려울 때일수록 이 사랑에 대한 확신을 굳건하게 해야 하는 것입니다. 또한 변치 않는 환경과 고난 때문에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고 서운한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께서는 그 사람에게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겁니다. 십자가 앞에서 얘기하자. 그 서운함을, 그 원망과 불평을 십자가를 보고 이야기해보자. 이러한 말씀을 하실 것입니다.
십자가는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모든 것을 남김없이 주셨음을 나타내 주신 거잖아요. 그러니까 십자가 앞에 서면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할 수 없게 되겠네요.
그렇다면 고난이 계속되거나 현실의 괴로움이 변하지 않을 때 하나님의 사랑을 의심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하면서 십자가 앞으로 나아가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변함없이 고통스러운 상황일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게 되면 현실의 문제에 매몰되지 않게 됩니다. 오히려 소망과 기쁨을 가지고 믿음의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이야기를 나누다 보니 교회에서 자주 부르는 찬양이 생각납니다. 나 가진 재물 없으나 라는 제목의 찬양인데요. 이 찬양의 노래말을 지은 사람이 유명하잖아요. 몸에 장애가 있어서 혼자서는 움직일 수도 없고 늘 다른 사람의 도움을 받아야만 하는 송명희라는 시인이 고백한 것인데 이런 내용이 있습니다.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가진 것은 없지만 공평하신 하나님이 나에게 남이 없는 것 갖게 하셨네. 말하는 것조차 힘든 몸으로 이런 고백을 했다는 게 정말 놀랍습니다.
몸에 장애가 있어서 말하는 것도 어렵고 혼자서 움직이는 것조차 어렵다면 세상이 불공평하다고 불평하기 쉬울 텐데 그러지 않았나요? 오히려 하나님이 공평하다고 고백하다니 정말 놀랍습니다. 무엇이 이분에게 하나님을 공평하신 분이라고 고백하게 만들었을까요?
저는 하나님의 사랑인 것 같습니다. 힘든 상황이지만 그 속에서 하나님의 사랑이 임하니까 하나님을 공평하신 하나님이라고 고백하게 된 거 아닐까요?
맞습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현실의 그 어떤 환경도 뛰어넘게 만드는 강력함이 있습니다. 그렇기에 우리는 현실이 암담하고 힘이 들수록 더욱더 하나님의 사랑에 대해 확신을 가질 수 있어야 합니다. 하나님의 깊은 사랑을 누리게 해달라고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럴 때 비참한 현실 속에서도 믿음을 지킬 수 있습니다. 그러다 보면 결국에는 그 사랑에 대한 믿음이 우리를 선하고 복된 길로 이끌어주게 되는 것입니다. 믿음을 지키기 힘든 북조선 상황 속에서 오래도록 믿음을 지켜가고 있는 우리 신자들이 이런 하나님 사랑에 대한 확신을 끝까지 굳건하게 붙들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우리가 존재만으로도 하나님께 큰 사랑을 받았으니까 앞으로 우리가 해야 할 것은 받은 사랑을 이웃에게 전하고 나누는 일이겠네요. 내 주변에 상한 갈대와 같은 사람이 있거나 꺼져가는 등불 같은 사람이 있다면 하나님의 사랑을 전해야 할 것 같아요.
그렇습니다. 특별히 요즘 시대에 이러한 사랑이 더욱 필요할 것 같습니다. 사람의 쓸모에 따라서, 특히 경제적인 능력이 어떠하냐에 따라서 사람에 대한 대우가 달라지는 시대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맞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돈이 많은 사람 앞에서 잘 보이려고 애를 쓰면서 돈이 없는 사람은 무시하잖아요. 우리의 믿음의 사람들은 그런 세상의 모습과는 완전히 반대가 되는 예수님의 사랑의 방식을 분명히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세상에서는 존재 자체를 사랑해 주는 게 아니라 쓸모에 따라서 사랑이 더해지기도 하고 사라지기도 합니다. 그런데 세상은 이렇다라고 할지라도 하나님의 사랑을 경험한 우리는 이러한 세상의 사랑의 방식에서 벗어나야 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방식으로 다른 사람들을 사랑해 줄 수 있어야 한다라는 겁니다. 그리고 이러한 사랑의 실천은 먼저 사랑을 받은 우리의 의무라고도 말할 수 있습니다. 마태복음 18장에 보면 1만 달란트를 탕감받은 사람에 대한 비유 이야기가 나옵니다. 1만 달란트는 액수로 환산하기 어려운 많은 돈입니다. 그런 돈을 탕감받은 사람이 자기에게 100 데나리온을 빌려서 안 갚은 사람을 용서해 주지 않았습니다. 그 소식을 들은 1만 달란트를 탕감해 준 사람이 다시 그를 사로잡아 가둔다는 내용이 마태복음 18장에 기록되어 있는 겁니다.
네, 자기가 받은 용서와 사랑은 생각하지 않고 다른 사람의 잘못에 대해서만 엄격하게 굴면 결국 자신에게 임한 은혜도 빼앗긴다는 뜻을 담고 있는 거군요. 예수님을 믿는 우리도 하나님의 큰 사랑을 경험하고 있잖아요. 그런 우리가 세상적인 방법으로 쓸모에 따라 사람을 대한다면 하나님께 혼날 수 있다는 걸 기억해야겠습니다.
네, 잘 기억하고 정신을 똑바로 차려서 나에게 쓸모 있는 사람인지를 따지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이 원하신다면 나에게 아무런 도움이 안 되는 사람이더라도 사랑으로 대할 수 있는 모습을 보여야 할 것 같습니다.
네, 맞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에게 받은 사랑을 내 주변의 연약한 이웃에게 전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역사를 경험하게 될 것입니다. 이 점을 모두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마지막으로 상한 갈대를 꺾지 않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나님 사랑의 특징을 알아야 우리도 그런 하나님의 사랑을 실현해 나갈 수 있기 때문입니다. 성경 속에 나타난 하나님 사랑의 특징은 존중함입니다. 그리고 존중의 대표적인 모습은 기다림이다라고 말할 수 있습니다.
아, 그래서 구약에 자주 등장하는 표현 중에 너하기를 더디하시는 하나님이라는 말씀이 있는 거군요. 너하기를 더디한다는 것은 우리를 사랑하기 때문에 오래 참아주면서 올바르게 돌아오기를 기다리는 하나님의 성품을 알려주고 있는 거잖아요.
그리고 신약 성경에서는 직접적으로 사랑에 대해서 사랑은 오래 참고 견디는 것이라고 배워주고 있습니다. 사랑은 곧 존중이고 존중은 기다려주는 것이라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것이죠.
그렇습니다. 또한 요한계시록 3장 20절에서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벌지어다, 내가 문 밖에 서서 두드리노니 누구든지 내 음성을 듣고 문을 열면 내가 그에게로 들어가 그로 더불어 먹고 그는 나로 더불어 먹으리라. 아멘.
아멘.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존중하시기 때문에 우리 마음의 문 밖에 서서 우리가 문을 열기까지 기다리시는 모습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온 세상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교회의 주인 되신 하나님이, 또 우리의 주인이신 하나님이 우리를 너무나 사랑해서 존중하시기에 함부로 마음의 문을 열지 않고 밖에서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과 존중함을 받은 우리는 우리의 가족과 이웃들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나타낼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내 방식대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식인 존중함으로 사랑을 행해야 하는 겁니다. 특히 상한 갈대 같은 연약한 사람들이 변할 수 있기를 기다리면서 하나님의 사랑으로 사랑을 해야 할 것입니다. 이 점을 기억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아멘.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하나님은 상한 갈대를 꺾지 않으시고 꺼져가는 등불을 끄지 않는 분이십니다.
우리가 아무런 쓸모가 없을 때도 하나님은 우리를 향한 사랑을 멈추지 않는 분이십니다.
이러한 하나님의 사랑을 확신하면서 우리도 상한 갈대와 같은 이웃들에게 이런 사랑을 전하려고 노력해야 합니다.
쓸모와 필요에 의해서 사랑하는 것이 아니라 나에게 아무런 유익을 주지 않는 사람이라도 예수님의 사랑을 전할 수 있는 북조선 성도 여러분들이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아멘.
네, 감사합니다. 두 분은 오늘 내용을 통해서 느낀 점이 있다면 어떤 게 있을까요?
네, 우리는 일상에서 사랑이라는 말을 정말 많이 사용하고 있죠. 솔직히 아무런 대가 없이 무한한 사랑을 주는 사람은 부모님밖에 없다고 생각했는데요. 오늘 부모님보다 더 나를 사랑해주고 관심 가져주는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시간이었습니다. 사실 모든 부모가 다 자식을 사랑하지는 않잖아요. 사랑이 늘 고픈 사람들이 있습니다. 사랑을 받지 못하고 성장한 자녀와 무한한 사랑을 받으며 자란 자녀에게는 분명한 차이점이 있죠. 그 차이점은 사랑을 받고 자란 자녀는 어려운 순간에도 받았던 사랑이 고통의 크기보다 더 크기 때문에 아무렇지 않게 다시 툭툭 털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것 같아요. 오늘 목사님께서 정말 좋은 주제로 말씀을 주셨는데요. 결국 사랑은 우리가 삶을 사는 데 있어서 정말 많이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하나님의 사랑은 무한하기 때문에 북조선 신자분들 모두 하나님께 무한한 사랑을 받으셔서 내게 임하는 고통을 가볍게 넘길 수 있는 사랑이 많은 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 감사합니다. 사무엘 형제는 어떤 걸 느끼셨을까요?
네, 지금 7월이어서 아마 우리 북조선은 초복, 중복, 말복 엄청 더위가 있는 계절인 것 같습니다. 아마 이 계절에는 저도 농사를 하면 느끼는 건데 물을 엄청난 고생에 그 물을 길어서 그럼 배추 농사를 짓는다고 하면 배추에게 물을 주지 않으면 배추가 죽어가는 시간이고 엄청난 노력이 필요한 시간이죠. 근데 만약 우리가 그 배추가 나중에 무르싱싱하게 이거 가지고 파는 그 시간을 생각하지 못한다면 그런 결과가 열매가 있는 그 시간을 우리가 알고 있기 때문에 그 고난에 물을 깃고 비료를 주고 김을 매주는 고난을 감당할 수 있는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서 사도 바울이 그렇게 기뻐하고 기쁨으로 하나님 앞에 사랑으로 나아갈 수 있었던 것은 결국 승리하시고 천국 소망으로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의 사랑이 있으므로 이 땅을 살아내는 우리 신자들이 어떠한 고난과 어려움이 있어도 하나님 안에서 희망을 가지고 나아갈 수 있는 궁극적인 힘이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해보았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오늘 나눈 내용을 마음에 담고 믿음으로 삶을 살아내기를 바라며 이 시간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우리가 기쁘고 행복할 때 기쁨과 행복을 허락하시는 하나님을 찬양할 수 있어야 합니다. 힘들고 괴로운 순간에도 우리는 하나님으로 인해 감사할 수 있어야 합니다. 어떠한 순간에든지 모든 상황 속에서 범사에 감사를 고백하는 믿음의 신자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오늘 밤에도 예수님 안에서 평안하세요. 오, 하, 영.
오직
하나님께
영광.